SBS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청취하시는 방법은 sbs.com.au/korean을 접속하시면 자세히 접하실 수 있습니다.
코리안 politics with political commentator So Chong Shik. Every Monday and Friday. Simple but compelling analysis on what's happening in Korea.
이어서는 한국의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된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대권 구도가 또 한 번 출렁이고 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보수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여줬기 때문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잇는 여권의 대안으로 계속 언급되어 왔는데요. 이제 대통령 선거를 50일 조금 더 남겨둔 시점에서 결국 심판으로 참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의 불출마로 여권은 말 그대로 멘탈이 붕괴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세한 내용 한국의 시사평론가 서정식 씨와 분석해보겠습니다. 나인 선임 프로듀서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서정식 씨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범보수의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됐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국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이제는 황교안 권한대행까지 빠진 건데요. 이 진보 진영과 맞설 수 있는 막강한 보수 후보가 없는 상황이기에 이 보수 지지자들은 현재 갈 곳을 잃었다라고 표현됩니다. 이 황 권한대행은 왜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끌어왔던 것일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불출마는 어떤 면에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출마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그 불출마 선언을, 이렇게 끌어온 이유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에, 말하자면 무게감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랄까요, 국정을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 동력이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 시간을 끌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출마 자체를 뭐 저울질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 부분 쪽이 더 컸을 겁니다.
언제 발표를 물론, 하냐. 네.
네. 출마 자체를 저울질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출마보다는 불출마 쪽이 아마 조금 더 무게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발표 시기, 입장 발표 시기를 저울질을 했는데, 그 선거일을 지정을 하면서 출마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퇴 시한까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출마하는 경우에.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일을 지정을 하면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던 것은 불출마 선언을 이제 가능한 한 최대한 뒤로 미뤄서 했던
네.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보수 진영에서 1위를 달리던 황 권한대행이 불출마하면서 이제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은 그 지지율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아니겠습니까? 뭐 여론조사 결과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우리 서정식 씨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으리라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그 보수 진영, 아까 이제 갈 곳을 잃은 지지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네.
갈 곳을 잃었죠, 지금 현재는. 갈 곳을 잃은 상황에서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네.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그 혼란스럽다, 혼돈 상태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갈 곳을 잃은 지지표가 어느 한쪽으로 이제 이리저리 쏠려가는 현상이 있어서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반사이익을 보는 쪽이 이제 후보가 되는데 경선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네.
다른 한편으로는 갈 곳이 잃은 이 표들은 보수 진영의 어떤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후보로 뭐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선후가 무엇이냐 이제 이걸 뭐 따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네. 후보가 나와야지 집결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또 후보가 나오려면 또 누군가가 반사이익을 조금은 누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 전후. 후보가 나오기 전 후로 이렇게 따져본다면은 후 쪽에, 후에 어느 정도 집결 효과가 있을 것이 좀 커 보이고요.
네.
그럼 그걸 제외하고 나면은 그 좀 그렇게 크지 않은 포션이 이제 그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런 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 포션이 크지 않다고 본다면은, 아직은 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일각에서 보면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제 그나마 반사익을 누리는
네.
것으로 예, 이렇게 이제 예,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보수 쪽에서 지금 후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홍준표 전 경기지사, 뭐 유승민, 남경필 의원 정도인데요. 이분들 다 합쳐서 지지율이 10%가 안 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 세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50%가 넘는데요. 이 보수 쪽에서는 이번 대선을 좀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 보수 진영 스스로도 지금 답을 찾지
그렇죠.
못하고 있습니다.
네.
뭐 돌파한다는 것이 어떤 유력 후보를 내놔야 되는데 자 이제 처음에 그나마 국민적인 지지가 좀 있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네. 이제 일단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대결을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나마 좀 뭐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도 이제
그렇죠.
포기를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반 총장이나 황 대행의 그 포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네.
물론 뭐 결과적인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두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과연, 그 경쟁력이 있느냐, 이건 좀 회의적이라는 거죠.
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 지지율이 다 거품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두 분은 이 뭐 엘리트 관료죠, 둘 다
네.
엘리트 관료인데, 자, 이 엘리트 관료가 현실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그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속된 말로 이야기를 해서 이 맷집이 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이 현실 정치판의 선거판에서는 그야말로 이 보통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온갖 공격이 다 퍼부어집니다. 엘리트 관료란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승승장구만 해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공격, 물론 뭐 터무니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어떤 면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걸 가지고 찔러대는 거는 사실은 견디기 힘들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이 보수 진영 후보 찾기는 사실은 그 기성 정치인 중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갑자기 어떤 누가 부각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네.
그래서 보수층이 결집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최소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가 부각이 돼야 그 다음에 그쪽으로 결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켜보기에는 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보수
그렇습니다.
진영의 고민이 참 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수 쪽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 데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판결 불복 발언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판결 후 박 전 대통령 그 어떤 공식적인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좀 이런 것들이 친박을 제외한 보수들을 결집시키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있겠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또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 파면으로 이야기가 끝난다면
네.
그건 쉬운 일입니다. 뭐 폼 나는 이야기를 하고 물러날 수 있어요. 뭐 이제 화해하자, 국민 통합하자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하고 물러나면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승복하겠다, 뭐 그 국민 화합을 하자, 내가 다 안고 가겠다. 국민 화합을 하고 뭐 그렇게 승복을 하려면 지금 이 제기된 것들을 모두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곧 유죄 인정이 되고요.
네.
뭐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은 이 국민들이 아 그래 이제 뭐 다 지난 일이니까 묻고 그냥 우리 화해하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뜨겁 봐라. 범죄자야 구속해 이제 이렇게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 전 대통령으로서는 바로 그렇게 했다가 지금 탄핵당한 거거든요.
네.
이 기성정치인들처럼 그냥 막 끝까지 부인을 하고 이랬으면은 탄핵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나라는 시끄러웠겠지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구속하라는 이야기 또 그게 나올 게 뻔한데 거기서 무슨 폼나는 이야기를 하겠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수 결집도 중요하지만 일단 바로 앞에 놓인 이 장애물부터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돌파를 한 후에 뭔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보수 진영이 이제 갈 곳을 잃고 쪼개지는 것은 친박, 비박, 이 국회의원들도 그렇습니다만 여론도 그렇거든요.
네.
그런 분명히 또 지금 지적하신 그런 점도 또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바로 딜레마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 정치권 소식 한국의 시사평론가 서정식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BS 라디오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매일 저녁 9시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나 SBS Your Language 모바일 앱을 통해서는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sbs.com.au/korean을 방문하세요.